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에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함에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무리에 대항할 만한 일꾼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지자의 여러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스승 엘리야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끝까지 따라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큰 열정이 있었죠. 그래서 당신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과 헌신의 대를 이어받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고 엘리야의 겉옷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은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엘리사가 사용했던 겉옷은 이 좀 초라한 옷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주 털이 많은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아마 늘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보는 사람들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털이 많은 아마 가죽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왜 강원도 날씨하고 여기 날씨하고 다른 것처럼 길르앗 지방의 날씨하고 여기 사마리아와 요 아래쪽의 날씨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걸쳤어요. 엘리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12개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12개의 소는 24마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이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 자기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다닌다. 이거는 조금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뭐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사역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의 신분과 권위를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똑같이 요단을 이 옷으로 쳐서 건넜는데 그거는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것처럼 어떤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것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건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큰 권능과 권세를 가진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던 겁니다. 근데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요, 이 아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서 건너는 것도 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상당히 과도한 예의를 차리면서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 조금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차태 발견하지 못하고. 회오리 바람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보기가 어렵죠. 우리는 산이 높고 골이 깊고, 근데 성경에도 산이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산은 우리나라와 같은 산과는 전혀 다른 산입니다. 야트막한 언덕인 거죠. 그리고 골짜기라 그래도 여기 성경이 말하는 골짜기는 우리같이 산이 높아서 생기는 골짜기가 아니고 이런 언덕 사이를 다 골짜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 좁은 곳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뭐 이스라엘 골짜기 이런 거는요 완전한 평야예요. 그러니까 이 지형과 지물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전혀 다른 어떤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전주에서 회오리 바람이 분다 이런 건 보기가 잘 어려워요. 그런데 이 요단 근처로 가면 쫙 펼쳐져 있거든요. 아마 기온차 때문에 회오리 바람이 생기는데 작은 회오리 바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가면 이 바람이 휙 돌면서 먼지를 샥 들고 올라가는 이런 거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 회오리 바람을 단순한 자연현상 비슷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휩쓸어 올라가다가 어디 골짜기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50명을 동원해가지고 사흘 동안을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행동인데, 결국 이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승천이 더 분명한 사실이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적인 권위를 이어받은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에 왔어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엘리야가 했던 처음 사역은 여리고의 물을 고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듯이 여리고의 성읍의 위치가 좋아요.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농사 엄청 잘 되는 지역이에요. 대추, 야자 열매가 엄청 많이 나와요. 종려나무 성읍이라 그래요. 아주 윤택해요. 요단강 언저리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에 가면 만년 도시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성읍의 위치는 너무 좋은데 이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시면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를 쓰는 기자가 이 표현을 쓸 때까지만 해도 엘리사가 고친 물이 아주 좋아서 이 여리고가 사람 살기 좋은 땅으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요, 물에는요, 소금기가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에 소금기가 있으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물에 소금을 던져 넣었다. 이것은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요컨대 엘리사는 그 시대 북이스라엘을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입증해 내려고 하는 거죠. 본래 여리고는요, 사람이 모여 살면 안 되는 동네였어요. 여리고는 사람이 모여서 살면 안 되는 동네였다고요. 그런데 이 엘리야 엘리사 때에 여리고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 사람들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던 시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시대였거든요. 왜 여리고에 사람이 모여 살면 안 되느냐 하면 여호수아 6장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여호수아서 6장 자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군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는요, 가나안의 힘을 대표하는 성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길게 제일 분명하게 나오는 싸움 이야기가 여리고성 싸움이에요. 여리고성은 무슨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 돌다가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그래서 이 가나안의 거대한 세력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전쟁 기념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념물이 무너진 폐허로서의 여리고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아합 시대에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자,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베델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 베델 사람인데 베델은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중심지였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전부터 뭐 이 히엘이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그 우상 숭배 중심지에서 자라가지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리고 베델을 여리고를 재건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전해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습게 여긴 거죠. 그리고 베델 이 여리고를 다시 이제 재건을 하는데요. 진짜로 터를 쌓는데 여호수아가 맹세하게 한 것처럼 맏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와 이거는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맏아들이 죽어도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해가지고요, 우리로 치면 이제 마지막 준공을 한 거죠. 성문을 달았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와 여기는 살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 베델 이 아합 시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다 터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풍요롭고 부자 되어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너무 살기가 좋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실제로는 물이 안 좋아가지고 먹고 살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리고를 사람 살도록 고쳐주세요. 어떻게 보면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비로우시고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도 사람들을 막 혼내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비한 이 엘리사가요, 베델에서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표현이 애매하기는 한데 여러분 거기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며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컷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오늘 본문에 여기 작은 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우리 같은 꼬맹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이요, 창세기에서는 요셉에게 사용될 때는 히브리 청년이라고 그런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번역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 청년이라고 요셉을 말할 때 그때 요셉의 나이 서른이었거든요. 나이 서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머리에 항상 두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머리인지 아닌지가 안 보여요. 옛날에 왜 우리나라 선비들 다 갓 쓰고 머리에 뭐 쓰고 다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냥 맨머리를 내놓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 뭘 쓰고 다니는, 맨머리를 내놓기에는 해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요즘은 맨머리 내놓고 다니는 사람 많지만 전통적인 유대인 복장은 맨머리 놓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맨머리가 아닌데 그 사람이 대머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장이요, 독특한 복장인 거죠. 이 엘리야의 겉옷을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 시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복장,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이 베델의 아이들, 이 베델의 청년들은요,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 베델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의 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하는 이야기는 이 시대 사람들은 목사가 지나가면 놀리고 욕하고 돌멩이 던지고 이랬던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나가면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돌멩이 던지고 쫓아다니면서 욕하고 막 그렇게 놀려먹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베델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은 것처럼 이제 다 죽는 거죠. 이를테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와가지고 어명이요 외치면서 내려오라고 했던 사람들이 희생 제물처럼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베델 우상 숭배 중심지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열왕기상을 읽을 때나 열왕기하를 읽을 때나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열왕기하 시작하면서도 아시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군인을 세 번이나 보냈는데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사람을 보내는데 마치 자기 비서실장이나 뭐 고위 관리를 보내서 청하면 엘리야가 왜 안 가겠어요? 그런데 잡아오라고 군인을, 더욱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또 보내고 아주 집요하고 아주 고약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일종의 심판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놀려먹은 젊은이들이 마치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낳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요, 여리고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갈멜산으로,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돌아와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가요, 돌아다니는 데가 여리고와 베델과 갈멜산과 사마리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곳이에요. 갈멜산은요, 엘리야가 왜 갈멜산에서 대항했느냐 하면 이 바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푸른 숲이거든요. 갈멜산이 그 당시에 바알의 성지였던 거예요. 갈멜산이 엄청 높은 산이 아니고요, 사시사철 푸른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알의 능력이 가장 강력한 그 성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주 그 악의 근원지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 신앙을 대항하고 거짓된 신앙을 대항하고 뿌리에 매인 삶을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엘리사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어요. 안 된다고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대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것은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대항하는 불의는 반드시 우리가 맞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